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우로 인사를 하시는데 오늘은 인사를 좀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로마 시대는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는 인사를 이렇게 받아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인사가 쉬웠겠습니까? 가능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건 일이었고 고백조차 힘겨웠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린 너무 그 고백을 지금 쉽게 하죠. 근데 정말 쉬운 고백일까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쉽던가요? 그렇지 않죠. 한국교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고인이 된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허수, 허세, 허상. 그래서 한국교회는 많은 청중만 끌어모았다. 그래서 무리들이 많다. 이거를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일침을 가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살이 찐 겁니다. 살이 찐 게 건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대회 때도 저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께도 제가 좀 미션을 줬어요. 6월 말까지 몇 명을 좀 찍었어요. 그럴 필요가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6월 말까지 몇 킬로 이상을 빼면 제가 미니 아이패드를 걸었어요. 근데 몇 명이 통과할지는 미지수예요. 과체중이죠.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리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그러나 무리가 전부 그리스도인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속에도 과연 제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집단에게만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별 훈련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허수, 허세, 허상이라는 그림에 속아왔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구조선의 역할을, 기능을 잃어버리고 유람선이 되어왔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사교단체, 무슨 사람 만나는 장소, 이민교회 가면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저마다 목적을 따라서 교회로 오죠. 그래서 교회를 그런 사교단체로, 유람선으로 이해를 갖거나 그런 목적 설정을 한 교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교회 요소 속에 그런 식의 잘못된 목적 설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지경이 되었을까? 그 세 가지 문제점을 걸러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부재. 딱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요. 이거 굉장한 역기능을 낳았습니다. 여기 1차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저희들이에요.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고백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구조가 교회 생활을 먼저 익숙하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재가 교회 안에 양육이 없어요. 애를 낳았으면 그 애가 온전한 어른 구실을 하도록까지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일단 born again을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했으면 그거 달랑 붙들고 평생을 가도록 만들어요. 구원의 확신 필요하죠. 근데 구원의 확신만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아이가 이 땅에 얼굴을 밀고 나왔으면 온전한 어른 구실을 하도록까지 고루고루 먹고 교육을 받고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내부에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양육이 사라져버렸었어요. 양육. 그리고 한국교회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어느새 이 땅의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교회 붙인 집집마다 있으니까 별로 전도의 긴박성에 대해서 인식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비상 나팔과 같은 긴박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 부재를 허수, 허세, 허상으로 끌고 가는데 역할을 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제자 훈련, 훈련이란 말 뺍시다. 제자가 도대체 뭐냐? 우선 이 제자 훈련 또는 제자에 대한 오해서부터 우리가 뭐 건드려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은 사랑의 교회가 하는 건 줄 알아요. 정말 그런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 disciple making 하라 그 말이에요. 제자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위 예수님의 전략 중에 하나였던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몰이해를 갖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 훈련을 하나의 교회 무슨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요.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 아닙니다. 내 전 인생과 삶을 걸쳐서 나타나야 되는 본질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더더군다나 전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현대교회는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제자 훈련마저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잘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으러 다녀요. 어떤 방법이,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수가 많은 게 부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경 전체 어디에도 수가 많이 모인 걸 부흥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부흥은 뭐냐?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걸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정예와 정예와 전략이 아니에요. 특수부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 입맛에 맞는 성도를 양성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에요. 아멘. 또 하나, 제자 훈련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용어와 개념들이 등장을 하니까 실력을 키우는 게 제자 훈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어설프게 배워놓으면 그 어설픈 가르침 받은 것과 배운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화시켜버려요. 너 제자 훈련 안 받았지? 혀를 차거나 정죄를 해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제자 훈련의 목적지가 그런 겁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실력을 배양하고 실력을 키우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게 제자 훈련의 목적지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무슨 실력을 갖추어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이 코스를 마치면 무슨 특별한 집단이 되거나 계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가치와 목표 그리고 표준에 따라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제자란 말의 성경적 그 어휘, 단어가 갖는 의미서부터 성경적 기초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란 말을 헬라 말로는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그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다가 쏟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익숙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 대상의 지도 아래.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자란 뭐냐? 제자란 스승과 관련된 것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긴 두 가지가 요구돼요. 첫째, 그 가르침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 이게 제자예요. 스승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하는 사람. 우리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또 책으로도 여러분 읽은 적이 있겠죠? 말 그대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서 그 의술을 그대로 재생산하고 구현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에 관한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 관한 것을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현해내고 재생산해내는 것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어느 특정 집단에게만 요구한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이 제자로의 삶의 요구를 받은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요구에 비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은 이상은 전부 제자로 들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청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클릭만 계속 하다가 살짝살짝 표피적인 것만 읽고 가요. 들여다보고 가요. 이제 그래서는 안 돼요. 로그 인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 만들고 회원 가입해서 비번 작성해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 관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계속 클릭만 하다가 달아날 거예요. 그런 무리들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청중 또는 따르는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 저마다 각기 이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하셨죠?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떡할래요? 계속 무리의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로 들어설 겁니까?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회개할 문제고 결심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다섯 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찾을 텐데 찾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자막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막을 열심히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예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걸 외우십시오. 제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배우는 자이다. 자,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자막을 잘 보시면 나의 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그분의 멍에를 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그분의 멍에가 뭐겠어요? 그분의 멍에가 뭐겠어요? 그분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보고 같이 메고 배우자는 얘기예요. 자, 멍에를 같이 메면 절대 다른 방향으로 몸부림쳐도 거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맸어요. 한 마리가 뻗대면 한 마리가 힘들죠. 그래서 항상 같은 목적지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고랑에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게 같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멍에를 같이 맨 자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앞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옳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자란 첫 번째로 항상 평생 동안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각인해야 될 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사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배우는 자리에 있는가. 그거 한번 여러분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3.1교회 성도가 되어서 멤버십을 가진 이후로 어느 공식적인 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배우는 배움의 자리를 갖고 있는가. 어느 하나 배웠다고 손 털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그리고 입체적이고 전인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준비할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세요. 제자는 첫 번째로 그분을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제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다. 자, 성경을 좀 한 군데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날마다 뭐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1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성격을 얘기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그분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을 배운 대로 행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표피적으로 졸졸 그분을 따라다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가치와 모든 삶을 그분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쫓는 겁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 만남은 나누는 인사 하나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전 인생과 전인적인 인격을 건 매일매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막을 그대로 한번 두십시오. 자, 자막을 잘 보시면 이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영단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말은 한 번 죽으신 사건인데 그 효과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연약함에 빠질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구원은 절대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보통 칭의 또는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 칭한 그 사람은 끝까지 끌고 가세요. 견인해 주세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체육대회 같은 때 하면은 우리 발 묶어서 뛰게 하죠. 내가 아무리 걸음이 느리고 지구력이 딸려도 빠른 사람, 튼튼한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려서라도 골인 지점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르도록 그분이 기다려주고 참고 밀어붙이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딱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 대 꿀밤 맞고 오느냐? 열 대 꿀밤 맞고 오느냐?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로 살살 달랠 때 빨리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이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막을 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진술에 대한 대헌장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목적 진술이에요. 이 길을 누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돌아가며 발을 씻기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베드로의 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자, 우리 이제 5월 달에 이제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해요. 많이들 지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결백증이 있어서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 결백증에 빠져가지고 아이 내가 뭐 부족한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몇 면을 보시면 온전한 사람 처음에 뽑은 사람이 있어요? 다 거기가 수준이 사기꾼부터 도둑놈까지 저거 사람 될까? 싶은 사람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열두 사도를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 많이들 지원하세요. 나가시다가 1층에서 소리 받아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제출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슨 원인이나 동기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1,500명의, 아니 15,000명의 이 귀한 젊은이들을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같이 따라 걷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자기와 한 덩어리로 묶어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무슨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대단하게 돋보이고 이런 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낮은 곳에서 헌신할 줄 알고 그게 제자예요. 무슨 매뉴얼대로 사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걸 성경에서 요구한 적도 없어요.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게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난주 선교로 헌신하라는 주제에서 나누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었죠. 선교는 장소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사람에게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누구를 세상에 보냈죠? 예수님,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누구를 세상에 보내신답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대요. 잘 훈련시키고 제자를 만들어서. 자, 중요합니다. 제자란 뭐냐 하면 보냄을 받는 자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교회가 갖는 사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라는 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면,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가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슨 자로 나서야 됩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 나서야 돼요. 그 말이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선교로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장소로 부름받는 게 아니고 뭘로 부름받아요? 사람에게로 부름받아요. 그 제자는 뭐냐?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장사의 현장에서 글로 부름받는 거,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저 문을 나설 때는 뭐예요? 보냄을 받는 자예요. 사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계승자로서 사도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갖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요셉도 그 혼란스러웠던 젊은 날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많지? 이게 다 뭘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형들이 무릎 꿇은 그 현장을 보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때를 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여기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걸 크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여기 팔려온 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리구나.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아니에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건 적지 마세요. 외우세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로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의 목적지가 뭔가? 이 결론인데 오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 훈련은 그 목적이 뭔가?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완성된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묶어주셔서 그거를 감당하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계속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세 가지 때문에 존재해요. 첫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교회는 또 하나 양육의 과정 때문에, 훈련의 과정 때문에 존재합니다.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 되듯이 그 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지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다 된 사람, 완전한 사람, 잘난 사람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흠 많고 오류투성이고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군대 가면 거꾸로 이해를 갖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군에 가면 제대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남아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남아있는 사람 부럽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지구군이 빼놓고는. 거기가 제대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죠. 깨구리복 입고 탁 위병소를 나설 때 남아있는 기관병들은 침을 질질 흘리죠. 내 국방부 시계는 언제 돌아가나.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시는지 압니까? 아직 제대할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아직 닦여지고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질 부분이 너무 많아서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임무 끝내고 하나님이 부름받아 가는 사람 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요. 근데 울기는 죽은 사람이 사실 울어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그 죄악과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까, 불쌍해서 어떡하나. 거꾸로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 완성돼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현장용으로 표현을 하자면 공사 중인 건물 가보세요. 저 건물 꼬라지 될까 싶죠. 뭐 꺼적대기 같은 거 걸쳐있고 철사 삐죽삐죽 나오고 그대로만 노출돼 있어서 보면 기가 막히죠. 이게 집골이 될까? 근데 준공 테이프 끊는 날 가보면 멋지잖아요. 조감도보다 더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간다고요. 이걸 성숙이라고 하죠. 성숙.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라.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아직도 구원에 예정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유보돼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요구와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져 있다고요.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에 던져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란 뭐냐?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제자는 배우는 자이다.
둘째,
제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다.
셋째,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넷째,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이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아멘. 믿습니까? 이 다섯 가지가 두 가지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첫째는 우리의 성숙과 성장,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을 겁니다. 이 제자로의 부름 앞에 우리 모든 삼일교회 공동체가 순종하고 헌신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서신체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뭘 제자라고 정의했습니까? 제자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헌신케 하여 주시고 5월달에 있을 일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1세기에 우리 삼일교회 내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예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